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과 중국이 한반도 문제에 대해 긴밀히 소통하고 수교 70주년 이후 관계를 더 발전시켜 나가기로 뜻을 같이 했습니다. 북한을 방문 중인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어제 평양 만수대 의사당에서 리용호 외무상을 만나 중조 우호 관계와 더불어 조미 회담 재개와 비핵화 등 반도 문제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고 중국 외교부가 오늘 밝혔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오늘 브리핑에서 양측이 반도 정세에 대해 최신 상황을 교환하고 깊은 의견을 나눴다고 밝히고 상호 긴밀한 의사소통을 유지해 지역 평화 수호에 더 큰 공헌을 하자는 데 동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한반도 정세와 비핵화 의제 그리고 미북 대화 재개 방안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왕 부장은 이날 회담에서 올해 양국 수교 70주년 행사를 잘 치러야 한다고 강조하고 수교일에 국제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 중조 양국은 줄곧 비바람 속에 같은 배를 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새로운 전략 노선을 시행하고 있다면서 이를 통해 경제와 사회 각 분야에서 새로운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대해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4차례 중국 방문과 시진핑 주석의 북한 국빈 방문으로 양국 관계가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리 외무상은 또한 홍콩 반정부 시위 사태에 강경 대응하는 중국 정부의 입장을 강력하게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북한에 도착한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내일까지 평양에 머물 예정입니다. 김정은 위원장 면담 여부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한국과 러시아 고위 당국자들이 비핵화 문제를 비롯한 한반도 정세를 논의했습니다. 이도훈 한국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이고리 모르글로프 러시아 외무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은 오늘 블라디보스토크 루스키 섬의 극동 연방대에서 북핵 수석대표 회담을 진행했다고 한국 외교부가 발표했습니다. 양측은 북한이 미국과의 실무협상에 조속히 나오도록 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 당국도 이 같은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모르글로프 차관과 이도훈 본부장이 한반도 주변 정세에 대해 상세히 논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특히 비핵화를 비롯한 영내 문제의 정치, 외교적 공동 해결을 강조하면서 러한과 모든 이해 당사국들이 정기적 공조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덧붙였습니다. 모르글로프 러시아 외무부 차관은 지난달 평양을 방문해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 등과 관련 현안을 집중 논의한 바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미국의 15% 추가 관세 부과 조치를 세계무역기구 WTO에 제소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어제 담화를 통해 최근 미국이 단행한 관세 조치는 일본 오사카에서 중국과 미국 지도자가 이른 합의를 위반한다며 제소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이어 미국의 추가 관세가 중국의 수출 물량 3천억 달러어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히고 중국은 WTO 규칙에 따라 합법적인 권익을 지키고 다자간 무역체계와 국제무역 질서를 확고히 수호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중국 측이 언급한 오사카 합의는 지난 6월 오사카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만나 양국 간 무역전쟁을 휴전하기로 했던 것을 가리킵니다. 두 정상은 이를 통해 고위급 통상협상을 재개하고 이 기간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뜻을 모은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스티븐 무누신 미 재무장관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 대표 등이 7월 말 상하이에서 류허 중국 국무원 경제담당 부총리와 만나는 등 고위급 회담을 진행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 미국 정부는 지난 1일부로 1250억 달러어치 중국산 수입품에 15% 추가 관세를 시행했습니다. 이에 맞서 중국은 같은 날 미국산 농산물과 원유 등 750억 달러 물량에 5%에서 10%까지 보복 관세를 매기기 시작했습니다. 홍콩 반정부 시위대의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캐리람 행정장관이 사임 의사를 밝힌 녹취록이 공개됐습니다. 로이터통신이 오늘 보도한 녹취록에 따르면 람 장관은 행정수반으로서 홍콩에 이런 엄청난 혼란을 초래한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하고 내게 선택권이 있다면 가장 먼저 할 일은 깊이 사과하고 그만두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람 장관이 최근 홍콩 경제인들과 비공개로 만난 자리에서 나왔다고 로이터는 전했습니다. 홍콩 주요 매체들은 이 같은 녹취록 내용을 오늘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그러자 람 장관은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어 사퇴 의사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남 장관은 회견에서 지극히 사적인 자리에서 이뤄진 개인적인 발언이었다고 해명하고 중국 정부와 사태를 공식 논의하는 방안은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BOA 세계뉴스였습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9월 3일 화요일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평양을 방문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리용호 북한 외무상과 만나 한반도 문제에 대한 두 나라의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북한 고위 당국자들은 미북 실무 협상과 관련해 미국에 대한 비난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대화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압박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한국통일부는 다음 달 평양에서 열릴 예정인 남북한 월드컵 예선전과 관련해 필요한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흐리고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7도에서 22도, 낮 최고는 20도에서 29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1 내지 2.5m, 서해에서는 1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과 중국의 외교장관이 평양에서 만나 한반도 문제에 대한 양측의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기로 합의했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김정은 위원장 접견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이를 계기로 김 위원장의 5차 방중이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서울에서 안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외교부는 3일 왕이 외교부장이 전날 평양 만수대 의사당에서 리용호 북한 외무상과 만나 북중 우호 관계와 더불어 미북 회담 재개, 비핵화 등 한반도 문제 등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양측이 한반도 정세에 대해 깊이 있게 의견을 나누고 최근 상황을 교환했다면서 상호 긴밀히 소통해 영내 평화와 수호를 위해 큰 공헌을 하자는 데 동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왕 부장은 회담에서 올해가 북중 수교 70주년이라는 점을 언급하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지난 6월 방북이 큰 성과를 거뒀으며 양국의 전통적 우호와 전략적 신뢰관계를 향상시켰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수교 이래 국제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 북중은 줄곧 비바람 속에 같은 배를 타고 함께 나아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새로운 전략 노선을 시행해 경제사회 등 각 분야에서 새로운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새로운 기점에선 북중관계는 더욱 왕성한 생명력을 보이며 더 밝은 미래를 맞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리 외무상은 김 위원장의 최근 4차례 방중과 시 주석의 방북으로 양국 관계가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고 있다며 북중 우호와 협력을 추진하는 것은 북한 당과 국가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답했습니다. 북한 매체들도 왕이 부장이 북측 초청으로 2일 평양에 도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노동신문은 평양국제공항에서 외무성 관계자들이 평양주재 중국대사와 대사관 직원들과 왕이 부장을 맞이했다고 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북한 당국이 왕이 부장을 환영하는 만찬회를 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4일까지 평양에 머무르는 왕이 부장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접견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왕이 부장은 지난해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앞두고 평양을 방문해 김 위원장을 만난 바 있습니다. 당시 왕이 부장의 방북은 중국 외교수장으로 10년 만이었으며 이후 김 위원장이 중국 달인을 찾아 시진핑 주석과 회동했습니다. 경상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3일 정례 브리핑에서 왕이 부장과 김 위원장의 면담 여부를 묻는 질문에 북측 지도자를 만났는지는 추후 소식이 있으면 그때 발표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경상 대변인은 왕이 부장의 이번 방북이 북중 정상의 중요한 공동 인식을 전면적으로 실현하고 북중 수교 70주년 행사를 치르는 데 의미가 있다면서 북중 실무 협력을 촉진하고 국제 무대에서 긴밀히 소통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중국 외교부는 왕이 부장이 리용호 외무상과의 회담에서 홍콩의 정세와 중국의 입장과 조치에 대해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리 외무상은 홍콩은 중국의 홍콩으로 외부 세력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며 중국의 입장을 강력히 지지했다고 중국 외교부는 전했습니다. 서울에서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북 비핵화 실무 협상과 관련해 북한 고위 당국자들이 미국에 대한 비난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대화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압박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한 연합군사훈련 종료 후에도 미북 실무협상 재개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북한 측 고위 당국자들의 대미 비난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은 지난달 30일 발표한 담화에서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의 최근 발언과 관련해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최재일 부상은 폼페오 장관이 불량 행동이라는 딱지까지 붙여가며 우리를 심히 모독한 건 그들 스스로가 반드시 후회하게 될 실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폼페오 장관의 발언이 도를 넘었다며 미북 실무협상 개최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을 뿐 아니라 미국인들에 대한 나쁜 감정을 더더욱 증폭시키는 작용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과의 대화에 대한 우리의 기대는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며 우리로 하여금 지금까지의 모든 조치들을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떠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폼페오 장관은 지난달 27일 인디애나폴리스에서 열린 미국 재향군인의 행사 연설에서 미국의 외교 정책을 설명하며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의 불량 행동이 간과될 수 없다는 걸 인식했다고 말했습니다. 최재일 부상의 이번 담화는 폼페오 장관을 강도 높게 비난한 리용호 북한 외무상의 담화가 나온 지 8일 만입니다. 류 외무상은 지난달 23일 발표한 담화에서 폼페오 장관에 대해 미북 협상의 앞길에 어두운 그늘만 던지는 회방꾼이라며 미국 외교의 독초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대결적 자세를 버리지 않고 제재 따위를 가지고 우리와 맞서려고 한다면 오산이라며 우리는 대화에도 대결에도 다 준비되어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폼페오 장관이 지난달 22일 공개된 정치 전문지 워싱턴 이그제비너와 인터뷰에서 비핵화에 실패할 경우 북한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제재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한 데 대한 반박입니다. 그럼에도 미국은 대화 기조를 이어갈 것임을 거듭 확인하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는 폼페오 장관을 비난한 리용호 외무상과 최선희 제1부상의 담화와 관련해 북한 측 대화 상대로부터 연락이 오는 대로 협상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0일 한국에서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밝힌 미국의 입장을 거듭 확인한 겁니다. 동시에 미국은 압박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은 최재일 부상의 담화 발표 직전인 지난달 30일 북한의 불법 환적에 연루된 타이완인 2명과 타이완 회사 선박을 추가 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 올 들어 집행된 재무부의 네 번째 대북 제재입니다. 시걸 맨델커 재무부 테러 금융정보 담당 차관은 이날 재무부는 북한 선적 선박들과의 불법 선박 간 환적에 연루된 개인과 기관 선박들에 대해 미국과 유엔의 제재들을 이행하고 집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달 중순 뉴욕에서 개막하는 유엔 총회에서 성사 여부가 주목됐던 미국 고위급 회담은 리용호 외무상의 불참 설이 돌면서 불투명해졌습니다. 당초 류 외무상과 폼페오 장관은 비핵화 실무 협상에 앞선 고위급 회담을 유엔 총회 참석 기간 중 가질 수도 있는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하지만 일본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북한은 이번 유엔 총회 일반 토의 기조 연설자로 외무성이 아닌 대사급 파견을 유엔에 통보했습니다. 다만 언론들은 유엔 총회 일반 토의 연설은 직전에도 참석 여부를 변경할 수 있다며 리 외무상의 참석에 유동적인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밀착은 가속화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중국 외교부는 지난 6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평양 방문으로 북중 두 나라가 새로운 역사적 시기를 맞았다고 밝힌 가운데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리용호 외무상의 초청으로 2일부터 평양을 방문 중입니다. 또 북한은 4일부터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주도로 열리는 국제회의인 동방경제포럼에 리용남 내각 부총리를 대표단 단장으로 파견했습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관계와 비핵화 이후 북한의 잠재력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에도 공개 발언을 통해 북한이 기회를 놓치고 싶어하지 않을 것이라며 만약 기회를 날려버린다면 좋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미국이 인도 태평양 지역 내 동맹에 대한 공정한 방위 분담을 압박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동맹의 방위비 분담 문제뿐 아니라 역내 방위병력 부담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마크 에스펀 미국 국방장관은 지난달 28일 열린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인도 태평양 역내에서 동맹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한 안보 활동을 확장하는 동시에 공정한 방위 분담을 압박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방부는 앞서 지난 6월 발표한 인도태평양 전략보고서에서 공동 위협에 대응한 동맹들의 공정한 부담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는데 에스퍼 장관은 이례적으로 압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수위를 높였습니다. 빈센트 브룩스 전 미한연합사령관은 2일 VOA에 미국의 요구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 외에 영내 동맹의 인도태평양 전략 역할 확대라는 더 큰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영내 안보와 번영을 위해 북한의 선박 간 환적 단속 활동 확대 등 동맹국의 실제 병력 동원 부담을 포함하는 의미며 어떻게 기여할지는 동맹국 스스로 판단할 몫이라는 겁니다.
Maintain security throughout the Indo-Pacific. And the expectation is going to be that countries like South Korea.
브룩스 전 사령관은 특히 이는 전통적으로 한반도 내 대북 억지력에 초점을 맞췄던 미한 동맹 전략의 전환이 요구되는 사안이라며 북한의 위협과 중국 문제를 분리할 수 있는 정치적 결정을 내릴 수 있는지 예단하기 어렵지만 결국 한국 정부가 스스로 결정할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South Korea has to decide for itself and what way it can do it. Now this requires a shift in focus.
브룩스 전 사령관은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 대해 미군의 한국 주둔은 한국 방어를 위해 전술뿐 아니라 전략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가치가 있으며 미국은 일정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Great value to the U.S. presence in Korea. It's a strategic presence, not just the tactical presence of defending the Republic.
브룩스 전 사령관은 또 무엇이 공정한지는 양국 정부가 결정할 사안이라면서도 지난 3월 미한 당국이 방위비 분담금 협정 유효 기간을 3에서 5년 단위에서 1년 단위로 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미 국방정보국 출신인 브루스 팩톨 엔젤로 주립대 교수는 VOA에 공정한 방위비 분담은 한국뿐 아니라 모든 영내 동맹에 요구되는 사안이라며 특히 비용과 직결되는 영내 동맹의 해군력 동원 요구가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You know, what's the most expensive thing that a country can have for the military?
해군력 현대화는 비싼 비용이 동반되는 만큼 중국의 해양 패권에 맞서 미국 홀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선진화된 해군력을 가진 한국 등의 남중국해 문제 참여를 적극 요구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VOA에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하는 공정한 분담의 정의가 모호하다며 안보를 경제정책의 일환으로 다루는 접근 방식은 향후 동맹의 불신과 영내 방위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It is largely the president who is determining what's equitable.
미국의 부채를 동맹에 대한 분담금 인상으로 만회하려는 전략은 자칫 향후 동맹의 전력 현대화와 관련한 예산 삭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는 미국산 첨단 무기에 대한 구매력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동맹의 영내 방위력의 전반적인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베넷 선임연구원은 밝혔습니다. 베넷 선임연구원은 이런 오해를 불식하기 위해서라도 미국은 방위비 분담의 공정함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점을 동맹에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윤입니다.
미 의회 조사국이 러시아 문제를 다루면서 국제사회 제재 대상인 북한을 도운 혐의로 부과된 제재 내용을 상세히 다뤘습니다. 북한의 제재 회피를 돕기 위한 러시아의 지원에 대해 적시했는데 사실상 러시아를 향한 경고로 해석됩니다. 김카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의회 조사국이 최근 공개한 미국의 대러시아 제재 보고서에서 러시아 문제를 집중 조명했습니다. 보고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2017년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등 대북 제재 이후 북한과의 무역, 금융거래 등 북한의 제재 회피를 도운 러시아인 등 최소 22명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2017년 미 대통령 행정명령 13722호에 따라 북한과 석유를 불법 거래한 러시아인 등 개인 7명을 비롯해 대량 살상무기 프로그램 지원에 연루된 북한 업체에 금속 등 자재를 제공한 혐의로 4명을 제재 대상에 올렸다고 적시했습니다. 지난해 불법적인 선박 간 환적을 통해 북한에 석유를 공급한 혐의로 개인 10명을 제재 대상으로 추가한 사실도 지적했습니다. 최근에는 지난 6월 북한에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 혐의로 러시아 기관을 제재 대상에 지정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습니다. 러시아는 중국과 함께 북한의 핵미사일 시험 중단과 일부 핵시설 폐쇄에 대한 상응 조치로 대북 제재 완화를 주장해왔습니다. 특히 북한의 최근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며 중단을 촉구한 영국, 프랑스, 독일 등과 달리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We still have very little information and well, was it ballistic missile or not ballistic missile? I don't think that we should rush to any conclusions through this.
드미트리 폴란스키 유엔 주재 러시아 부대사는 지난달 1일 열린 안보리 회의에 앞서 북한이 발사한 것이 탄도미사일이었는지 여부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서둘러 결론을 낼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는 또 중국과 함께 지난해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의 제재 이행 중간 보고서 채택을 막아 미국의 반발을 부르기도 했습니다. 의회조사국은 제재 대상에 오른 러시아인들은 미국 금융 시스템 접근은 물론 미국 기업들과의 거래도 금지된다며 북한의 제재 회피에 대한 러시아의 지원을 경고했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북한에 대한 외국인의 직접 투자 규모가 누계 기준 40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투자액이 적은 데는 북한이 외국 주체와의 계약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이 그 배경으로 꼽혔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 출판사가 발간한 아시안 퍼스펙티브 2019년 여름호에 북한의 특징에 기반한 아래로부터의 자본주의라는 글이 실렸습니다. 피터 워드와 안드레이 랑코프, 김지영 등 3명의 공동저자는 이 글에서 북한에 유입된 외국인 직접 투자 FDI 규모가 누계 기준으로 4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2015년까지 중국이 북한에 투자한 10억 달러와 2016년까지 개성공단에 투자는 10억 달러, 금강산 관광에 투자된 15억 달러 등 총 35억 달러에 북한 라선시와 러시아 하산시를 잇는 철도 사업에 러시아가 투자한 금액과 중국의 다른 나라 투자자들이 투자한 소규모 사업의 금액을 합할 경우 40억 달러에 달한다는 겁니다. 이런 액수는 한국은행이 추정한 북한의 지난해 국내 총생산 GDP 290억 달러의 13%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저자들은 주로 정책적으로 이루어지는 한국과 중국의 투자를 제외하곤 북한에 투자하는 나라가 놀라울 정도로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1년 취임한 이후 외국인 투자를 늘리기 위한 정책을 선보이기도 했지만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실제로 북한은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북한 정권은 25개의 경제특구를 지정했지만 외국인 투자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론 핵과 미사일 시험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 제재와 외국인 투자에 대한 북한 당국의 비현실적인 기대치가 꼽혔습니다. 북한 당국은 투자를 조금만 하고도 그 사업 전체를 통제하려 든다는 겁니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이유는 북한 정권이 외국 주체와 맺은 투자 계약을 이행할 의지가 별로 없는 점이라고 저자들은 밝혔습니다. 북한 당국은 외국 자본을 믿지 못하며 외국인 투자자들을 적대적으로 대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저자들은 지난 25년간 북한이 고강도 스탈린주의 국가에서는 보기 드문 복합 형태의 경제를 보이는 나라로 변해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식적인 사유화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고 형식상 모든 생산물의 소유권은 국가에 귀속되지만 북한은 더 이상 기존의 계획 경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생산물과 노동력, 자본 등이 유통되는 시장의 역할이 자원 분배와 소비 그리고 계층 형성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BOE 뉴스 김연경입니다.
미국의 민간단체가 기업들의 제품 공급망에 북한 노동력이 투입됐는지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북한 노동자들은 강제 노동 피해자들로 미국과 유엔의 제재 대상이기 때문에 철저히 검토하지 않으면 처벌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민간 노동감시기구인 공정노동협회가 제휴기업들의 북한의 강제 노동 연루 위험성을 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기구는 지난 4월에 발표한 북한 노동자와 강제 노동이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북한 노동자들이 나라 안팎에서 강제 노동에 동원된다는 보고들이 있다며 제휴업체들은 하청업체 계약 등 제품 공급망에 북한 노동력이 투입됐는지 자세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외 북한 노동자 고용은 유엔과 미국이 금지하고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구의 행동 강령이 지적하는 강제 노동 사례를 조항별로 자세히 나열했습니다. 가령 고용을 빌미로 고용주가 통제하는 시설에서 노동자가 생활하도록 강요하는 것, 노동자의 이동의 자유의 통제 행위, 보증금과 벌금, 채용비 등을 요구하는 것 등은 모두 강제 노동에 포함된다는 겁니다. 또 초과 근무 수당을 지불하지 않으면서 정규 노동시간 외에 일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노동자들의 여권 등 증명서를 통제하는 행위 등을 지적하며 북한 노동자들은 이에 모두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노동자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장시간 일해서 만든 제품을 수입하고 사용하는 건 강제 노동을 오히려 장려하는 행위란 지적입니다. 보고서는 미국 당국이 북한 노동력으로 생산한 제품 수입을 금지하기 때문에 수입업자들은 중국 등 외국의 제품 공급망에 북한 노동력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지난 6월에 발표한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지난해 하반기 현재 북한의 해외 노동자가 9만 명으로 북한 정권이 이들을 통해 연간 수억 달러를 벌어들인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북한 정권이 자국민을 나라 안팎에서 강제 노역으로 내몰며 그 수익을 범죄 자금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In North Korea, the government subjects its own citizens to forced labor, both at home and abroad, and then uses proceeds to fund nefarious activities.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와 국제인권단체들도 북한 주민들이 현대판 노예로 북한 김정은 정권을 위해 혹사당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북한 정부는 반공화국 무력소동이라고 반박하며 노동 착취는 전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해외 파견 근로자들의 인권 문제라는 것을 고안해내어 또 하나의 반공화국 모략 광대국을 미친 듯이 벌이고 있다. 우리 공화국의 존엄과 영상을 훼손하려는 영남 못할 도전으로 부강조국 건설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우리 근로자들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모독으로 락인하면서 전체 노동계급의 이름으로 충렬히 단죄 규탄한다.
하지만 미국 정부와 노동감시기구는 북한 등 전 세계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와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해 이런 공개적인 조사와 감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미 공정노동협회는 국제노동기구 ILO 협약에 근거해 별도로 행동 강령을 만들어 기업들이 규정을 준수하는지 감독하고 있습니다. 이 기구는 지난 2012년 애플의 중국 내 하청업체 공장 노동자들이 과도한 노동과 저임금에 반발해 폭동을 일으키자 근로환경을 조사해 개선안을 제시하고 변화를 이끌었습니다. 공정노동협회 행동강령에 따르면 기업은 노동자 권리보호 규정을 채택하고 준수해야 하며 모든 직원은 존엄성을 존중받아야 하고 어떤 신체적, 성적, 심리적, 언어적 괴롭힘이나 학대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 고용주는 사고 방지를 위한 작업 안전 환경을 제공해야 하고 모든 초과근무는 노동자와 합의에 따라 해야 하며 고용주는 최저임금 등 모든 법적 조건을 준수할 책임이 있습니다. 미 공정노동협회는 북한 관련 보고서에서 중국 연변 등 지린성과 랴오닝성 공장에서 물품을 조달하는 업체들이 추가 조사를 통해 북한 노동력 투입 여부를 다각도로 검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VN 뉴스 김영권입니다.
한국통일부는 다음 달 평양에서 열릴 예정인 남북한 월드컵 예선전과 관련해 필요한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아직 한국 정부의 협의 요청에 응답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번 경기가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이 주목됩니다. 서울에서 안소영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한국통일부는 오늘 10월 평양에서 열릴 예정인 남북한 월드컵 예선전과 관련해 대한축구협회와 협의를 거쳐 필요한 지원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3일 기자들에게 아시아축구연맹을 통해 대한축구협회와 북측축구협회가 경기 관련 협의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통일부는 아시아축구연맹에도 북측 축구관계자들이 파견되어 있는 것으로 안다며 실무적 협의사항을 계속 지켜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앞선 정례 브리핑에서도 선수단과 중계 문제 등 경기와 관련한 재반사항을 아시아축구연맹을 통해 북측에 전달했고 북한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북측의 어떤 특별한 반응은 아직 제가 확인을 하지 못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응원단 문제든지 그런 부분들을 또 추후에 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평양 원정 경기와 관련한 향후 남북관계 전망에 대해서도 통일부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이번 경기가 정체된 남북관계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 수 있느냐는 물음에 남북관계 상황을 봐야 할 것 같다면서 이것을 모멘텀으로 한다든지 등은 언급할 단계가 아니라고 답한 겁니다. 10월 남북 간 평양 월드컵 예선전이 성사된다면 이는 1990년 10월 평양 능라도에서 펼쳐진 남북통일 축구경기 이후 29년 만입니다. 또한 월드컵 예선으로서는 한국 선수단의 첫 평양 원정입니다. 지난 2008년 금강산에서 발생한 한국인 관광객 피격 사건으로 그해 봄과 가을 평양에서 예정됐던 남북한 월드컵 예선전은 모두 무산된 바 있습니다. 북한이 태극기 개항과 애국가 연주를 빌미로 홈그라운드 경기를 취소한 데 따른 겁니다. 때문에 당시 경기는 제3국인 중국 상하이에서 열렸습니다. 이번에도 북한이 미한 연합훈련 등을 빌미로 한국을 강도 높게 비난하고 미북 대화 재개 요청에도 답하지 않은 만큼 북한이 경기 장소로 제3국을 택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다음 달 15일 김일성 경기장에서 한국 벤투호와 경기를 치른다는 계획을 전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당장 한국 선수단과 지원 인력의 방북 문제 등을 두고 남북 간 협의가 필요한 만큼 평양에서 열릴 예정인 남북 간 월드컵 예선전이 꽉 막힌 남북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스포츠에 대한 열정과 관심이 많은 만큼 평양에서 경기는 열겠지만 이를 남북관계 진전과 연관짓기는 무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평양 예선전을 위해 한국 당국자가 방북해 준비 과정에 참여하는 등 남북 접촉이 이어져도 그 자체가 꽁꽁 얼어붙은 남북관계를 녹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겁니다.
결국은 남북관계라고 하는 거는 결국 북한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본격적인 경제협력이라는 게 다 북한 핵 문제로 인한 대북 제재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핵 문제의 진전이 있어야 제재도 풀리고 제재가 풀려야 우리가...
문 센터장은 월드컵을 통해 한국 정부는 소강 상태인 남북 대화의 불씨를 살려보고 싶어 하지만 북한이 스포츠와 정치를 최대한 연계시켜 활용하는 특수한 정권인 만큼 북한이 최대한 이해관계를 따져 모든 것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뭐 평창올림픽도 뭐 북한이 뭐 자기들이 스포츠를 좋아해서 왔겠어요. 결국 김정은의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온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북한은 스포츠를 통해서 정권을 연장하거나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은 남북관계 진전은 전적으로 미북관계에 달려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한국이 미북관계에서 변수로 작용하지 않는다고 보고 미국과의 관계 발전에 따라 한국은 얼마든지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따라와 줄 것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다만 미국과의 관계가 예전처럼 어려워질 때는 다시 남한과의 접촉을 시도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윤 전 원장은 그러면서 한국 정부의 바람을 아는 북한은 남북 간 월드컵 예선전과 관련한 한국의 협의 요청과 대북 식량 지원에 대해 응답하지 않으며 이를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상당히 아주 북한한테 매달리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에서는 아쉬울 게 없는 거죠. 그래서 뭐 궁극적으로는 계속 이런 식으로 가다가 뭐 한국 정부선 지금 어떻게 되는지 김정은의 답방이 하나의 국내 정치를 푸는 열쇠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 약점을...
반면 이번 월드컵 예선전 준비 과정을 통해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는 남북 관계에 예상치 못한 훈풍이 불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조성렬 한국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입니다.
그거는 뭐 북한도 지금 국제사회의 일정이 역할을 시작하기 때문에 월드컵 예선전에 한국 선수가 가는 것에 대해서 허용할 걸 생각하고요. 그러려면 아마 사전 남북 간의 접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 의원은 이어 최근 북한 선전 매체들이 남북 대화와 관련한 통일부를 지목하며 한국 정부를 비난한 것도 향후 있을 남북 간 회담을 염두에 둔 것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북한 선전 매체 우리 민족끼리는 3일 한국 통일부를 겨냥해 가소롭고 체면 없는 행위, 일고의 가치도 없는 말장난이라며 비난했습니다. 이 매체는 또 남한 당국자들과 더 이상 할 말도 없고 다시 마주 앉을 생각도 없다고 이미 선포했다며 남한의 통일부는 대화 타령을 하기 전에 북한 입장이 무엇인지에 대해 깊이 새겨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이에 대해 미한 훈련 반발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것으로 새롭게 보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통일부가 대화와 협력의 주체이기 때문에 북한이 그런 이야기를 한 것으로 파악한다며 우리 민족끼리라는 매체를 통해 어느 저자가 언급한 것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가 논평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이 당국자는 미북 실무협상 재개가 지연되며 정체된 남북관계와 관련해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 구축을 위해서는 남북관계가 반발 앞서기도 하고 미북관계가 반발 앞서기도 하는 게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 축구 국가대표 한광성 선수가 이탈리아 프로축구 명문팀인 유벤투스와 계약했습니다. 유럽의 북한 대사관 관계자는 VOA에 아주 좋은 소식이라고 반겼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벤투스 구단은 2일 인터넷 사회관계망인 트위터를 통해 북한 공격수 한광성 선수와 계약했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유벤투스는 하얀 셔츠를 입고 환하게 계약서에 서명하는 한 선수의 사진 두 장을 올리면서 북한 공격수가 칼리아리에서 온다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탈리아 언론들은 2017년부터 이탈리아 세리에 A 칼리아리에서 뛰던 한광성이 이적료 500만 유로, 미화 540만 달러에 유벤투스와 계약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유럽의 한 북한 대사관 관계자는 2일 VOA에 한 선수가 유럽의 명문 축구단과 계약한 건 조국에 아주 좋은 일이라고 반겼습니다. 유벤투스는 세계적인 축구 스타인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의 소속팀으로 이탈리아 프로축구를 대표하는 명문 구단입니다. 1998년 9월 11일 생인 한광성은 이미 북한 축구의 유망주로 기대를 받아왔습니다. 지난 2015년 17세 이하 월드컵에서 잠재력을 입증하면서 주목을 받았고 2017년 이탈리아 프로축구 1부 리그인 세리에 A 칼리아리 구단에 공식 입단한 뒤 2부 리그인 세리에 B의 페루자로 임대돼 뛰었습니다. 페루자에선 36경기에 출장해 11골을 기록했습니다. 이탈리아 언론들은 한 선수를 공을 다루는 능력과 시야 등 기본기가 잘 갖춰진 공격수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벤투스 구단은 한 선수의 계약금과 연봉이 얼마인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 매체들은 한 선수가 일단 유벤투스의 23살 이하 팀에서 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앞서 한국 매체는 지난해 알바니아에 북한 서윤옥 선수가 뛰고 있다고 전했지만 유럽에 얼마나 많은 북한 축구 선수들이 뛰고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이탈리아 프로축구엔 최성혁 선수가 북한 선수로는 처음으로 피오렌티나에 입단했지만 1부 리그에 오르지 못한 채 2016년 방출됐었습니다. 비어인 뉴스 김영곤입니다.
한국 정부가 탈북 모자 사망 사건을 계기로 사각지대에 놓인 탈북민 가구를 찾기 위한 전수조사를 실시합니다. 탈북민 지원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통일부는 2일 북한 이탈주민 대책협의회 전체 회의를 열고 위기에 처한 탈북민 생활안정종합대책을 수립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통일부 산하 탈북민 정착지원재단인 남북하나재단이 고령자와 장애인, 한부모 가정, 기초생활수급 탈락자 등 취약세대를 조사해 어려움을 겪는 탈북민을 적극적으로 찾아낸다는 방침입니다. 조사 대상은 한국에 거주하는 전체 탈북민 3만여 명 가운데 10분의 1 수준인 3천여 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통일부는 북한 이탈주민 종합관리 시스템과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을 연계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탈북민을 찾아내 복지와 교육, 취업 등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역 하나센터 상담사들이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도 시행할 계획입니다. 현재 5년간의 초기 정착 기간에 집중된 탈북민 지원 시스템도 일부 개선됩니다. 위기를 겪는 가구의 경우 북한 이탈주민법에 규정된 5년간의 거주지 보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통상 3개월의 하나원 교육을 마친 탈북민은 5년간 한국의 사회 안전망에 편입되는 과정을 제도적으로 지원받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제도적 관리망에선 상당 부분 벗어나게 됩니다. 실제 탈북민 사이에선 정착 지원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입니다.
이게 가장 힘든 사람들에 대한 조사나 뭐 이런 그 상황에 대해서 전혀 알 수 있는 구조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또 이제 복지 혜택을 받으려면 뭔가 복잡한 문제도 있고 이제 설명하기도 힘들고 그러면 생색내기 어떤 그런 것보다는 근본적인 그 시스템 변경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정말로 이제 그 어려운 사람이 누군지 이걸 지속적으로 신고를 받고 상담하고 이제 그걸 대책을 세우는 그런 디테일한 부분이 거의 없다 보니까
한국통일부는 이와 함께 탈북민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제도 특례를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하나원에서 퇴소하는 탈북민에 대해 기초생활보장수급지원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납니다. 탈북민을 둘러싼 사회적 연결망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통일부는 탈북민의 고립을 예방하기 위해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탈북민 단체를 지원할 계획이며 어려움을 겪는 탈북민을 조기에 찾아낼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규창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특히 탈북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전환하는 노력이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들의 인식이 제일 중요한 건데 탈북자들에 대해서 약간 좀 안 좋게 생각하는 게 사실이잖아요. 또 국민들의 인식을 좀 전환하고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일반적으로 탈북자들에 대한 정서적, 심리적 지원 이런 게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도 뭐 하고는 있는데 스트레스 장애 증후인가요? 뭐 PTSD 그런 것도 좀 있고 우울증도 좀 많이 겪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게 필요한 것 같아요.
이 연구위원은 아울러 탈북민 보호는 입국 후 첫 5년 동안은 통일부가 그 이후론 경찰청과 행정안전부 등 여러 기관들이 연계된다며 부처 간 협력도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이런 정책이 지난 2005년 이후 15년간 유지되어 온 탈북민 자립자활 정책의 후퇴란 지적도 제기됩니다. 윤여상 북한인권정보센터 소장입니다.
자립자활 정책 이제 그 굉장히 꽤 많이 해왔죠. 계속해서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비율이 그 시절에 70% 가까이 된 걸 지금 20%대로 낮췄는데 그게 이제 그 통일부 큰 성과라고 이제 그 대대적으로 자랑이 왔는데 지금 그거를 되돌린다면 그거는 자기 모순이에요. 이런다고 해결 안 돼요. 그분은 10년 지난 사람인데 10년 지난 사람의 아사라고 하는 처방을 5년 동안의 경제활동 조건 관계없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해주겠다. 이게 얼마나 적합성이 있습니까?
윤 소장은 정말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탈북민에 대해 맞춤식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며 정부 차원의 더 깊은 고민과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에선 지난 7월 말 탈북민 한모 씨와 아들 김모 군이 서울의 한 임대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되면서 탈북민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졌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서울의 미국 대사관이 한국 내 탈북 학생들에게 영어 교육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경쟁이 치열한 한국 교육 환경에 잘 적응하도록 돕고 문화 교류를 통해 미국 간 잘못된 이미지도 개선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가 매달 발행하는 스테이트 매거진 9월호가 한국 내 탈북 학생들이 겪는 어려움과 주한 미국 대사관의 지원 활동을 자세히 소개했습니다. 국무부는 탈북 학생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엄격하고 압박이 심하며 일자리 경쟁이 치열한 나라의 하나인 한국 사회에 적응하느라 씨름하고 있다며 특히 영어를 어려운 과목으로 꼽는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에서 김 씨 가족의 역사 등 과도한 사상 교육을 받았던 탈북 학생들에게 초등학교 때부터 필수일 정도로 한국 생활에 많이 스며있는 영어는 적응에 큰 걸림돌이란 겁니다. 이 때문에 미국 대사관은 영어 교과서 제작과 장학금 지원, 미국을 방문하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탈북 학생들의 영어 실력 향상을 돕고 있다고 국무부 월간지는 전했습니다. 가령 탈북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영어 교재 개발에 예산을 지원하고 탈북 학생들의 수준에 맞도록 연간 320시간의 영어 교육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울러 국무부 교육문화국의 지원으로 미국 대학에서 한두 학기 정도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글로벌 교환학생 프로그램과 미국에서 인턴십과 어학연수, 여행을 모두 경험할 수 있는 웨스트 프로그램을 통해 영어는 물론 미국 문화와 민주주의 가치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한국을 방문하는 미국 고위관리들과의 만남을 통해 탈북 청년들이 경험을 공유하고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는 ABR 프로그램, 탈북 학생들을 위한 풀브라이트 영어교사 지원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국무부 월간지는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을 폭력적인 제국주의자로 배운 탈북 학생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미국인들에겐 북한 정부가 모든 북한 인구를 대변하지 않는다는 걸 상기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전했습니다. 주한미국 대사관의 탈북 청소년 교육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은주 세거튼 씨는 앞서 VOA에 한국 사회에 적응이 쉽지 않은 탈북 학생들을 응원하며 서로 배울 수 있어서 많은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I find it's rewarding in many ways. They are
교류를 통해 탈북 학생들은 미국에 대한 생각을 많이 바꾸고 미국인들도 잔혹한 정권과 달리 북한 주민들은 평범하고 순수한 사람들이란 걸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는 영어교사 에이프럴 하워드 씨는 VOA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탈북 학생들이 대사관 프로그램을 통해 세상의 긍정적인 측면들을 체험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탈북 학생들과 친구가 될수록 더 많은 아이들이 세상은 대개 좋은 곳이고 좋은 사람들이 많다는 것, 모두가 함께 지낼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 성장하길 바란다는 겁니다. 미국 국무부의 스테이트 매거진은 자유를 위한 탈북민들의 여정이 험난하고 장애물로 가득 차 있으며 한국에서도 어려움은 끝나지 않았지만 한국을 새 보금자리로 삼아 성공적으로 정착하려는 탈북 학생들에게 주한미국 대사관과 협력학교들은 중요한 지원의 원천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미국 정부가 지원하는 풀브라이트 장학생에 선발돼 미국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북한 고재비 출신 이성주 씨는 미국 정부 제공 프로그램을 통해 많이 배웠다고 말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으로 백악관을 방문했던 지성호 나우 대표는 미국 대사관의 이런 지원 프로그램이 탈북민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탈북자들의 활동에 대해 격려가 됩니다. 함께 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우리가 이제 뭐 정말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주민들을 위한 이제 인권 개선을 위한 그 정의의 길로 이제 잘 가고 있다는 것을 이제 또 입증해 주는 거기도 하니까요.
VA 뉴스 김영권입니다.
매주 화요일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 정착해 살고 있는 탈북민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입니다. 미 동남부 조지아주에 거주하는 탈북민 데이비드 리시 부부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일곱 번째 사연입니다. 장량희 기자입니다. When I was a
child and I lived in the city. 평생에 한 번 있을까 한 기회를 그냥 보낼 수 없었던 데이비드 리시 부부. 테네시주에서 알래스카주까지 8일간의 여행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오다가 두 번째 날에는 아, 여기서 우리 살까 여기서 살까 이게 농장하면서 농장 무슨 우리 땅 다 사야 되나?
초원이 너무 예쁘고 중간중간에 집이 한 개씩 있는데 또 그 집들도 되게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쁘죠.
이런 데서 저 소나 좀 키우면서 살아도 되게 행복할 것 같다 이러면서
우리 다음번에는 이런 데서 그자는 또 생각되겠지.
언덕을 넘을 때마다 한가롭게 풀을 뜯는 가축들, 그 너머로 보이는 집들. 아, 이것이 아메리칸 드림일까 싶었습니다. 지평선을 바라보며 달리다 보면 끝이 나오지 않을 것만 같았습니다. 미 대륙의 광활함이란 것이 이런 거구나 하며 아이들도 같은 감동을 느끼길 바랬습니다.
캐나다지. 캐나다인데 그게 기억이 안
나요.
거기가 춥지. 추우면서 지나가면서 곰하고 곰들 많이 봤어요.
늑대도.
늑대는 한 마리 봤는데 그다음 캐나다에서 알래스카 국경 가기 전까지 여기서 한 하루 동안에 곰을 한 10마리 넘게 봤는데 양쪽으로
아이들이 좋아했겠네요.
애들이 처음에는 신나더니 와 여기 딱 옆에 요 옆에서 곰이 와서 가서 하니까 사람들도 지나가고.
가족 여행으로 떠나는 이삿길의 흥미로운 감동이 조금씩 사라질 즈음 드디어 알래스카의 수도 앵커리지에 도착했습니다.
그 들어가는 과정에 와 추워서 와 이게 시원하고 춥네 하고
눈이 많이 그때도
눈이 양쪽으로 뭐 산에 있는 눈들이 그 양지는 거의 녹았는데 그 음지 음달 같은데 거기는 눈이 많이 남아 있었어요. 그 앵커리지 시내에도 보면 그 산이 있는데 산 쪽에 눈들이 아직 쫙 있더라고요. 시내에는 눈이 없는데 산에는 눈이 아직 남아 있고 아 그래서. 우리가 북쪽에 오긴 왔구나 싶더라고요. 아직 5월 말인데 6월 다 됐는데 아직 산에 눈이 남아있고
다 자켓 걸치고 약간 두꺼운 옷 입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7월 알래스카 앵커리지도 전례 없는 폭염으로 역대 최고 온도인 섭씨 36도까지 오르는 이변이 있었지만 매년 5월 항구도시 앵커리지의 평균 최고 기온은 18도. 데이비드 리시 부부는 차가운 바닷바람을 맞으며 또다시 새로운 계획을 짰습니다.
거기에 있는 회사를 들어가려면 거기 가니까 라이센스가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찾아보니까 그 저희가 이제 앵커리지 그 시내에서 한 40마일 떨어진데 직업 학교가 있었어요. NIT라고. 용접도 가르치고 그다음 뭐자 CDI 그거 드라이버 그 산업용 트레일러 운전하는 그런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제가 이수하려고 했던 과정이 8월에 지금 하는 거예요. 8월에 시작해서 한 8월 말쯤 한 달 소요되는 기간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처음 가서는 6, 7 두 달 동안은 삼촌 따라다니면서 인테리어 하는 걸 같이 뭐 도와주고 그랬어요. 저 뭐 그 제가 뭐냐 헬퍼죠. 그게 저는 기술자가 아니고 헬퍼.
직업학교 시작을 앞두고 분주했던 때 리씨 가족은 너무나 반갑고 소중한 손님을 맞았습니다.
저희 신랑이 외동이어서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1년밖에 안 되셨는데 아 이게 우리가 근데 자리를 잡아야 이렇게 오시는데 저희가 원래는 테네시 있을 때 머시 오려고 했는데 테네시를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또 너무 서운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못 오셔가지고 가려고 했는데 못 가서 어떡하냐.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또 잘 사는 모습만 꼭 보여드리는 거는 또 아니잖아요. 또 자식이. 자식인데 그래서 신랑하고 타는데 어머니 그러면 우리가 그러니까 알래스카로 이사 가는데 그 놀러 집이 조금 비좁고 이래도 놀러 오시겠어요? 하니까 시부모들이 아 집이 좁은데 사람이 마음이 좁아서 같이 못 자지. 응? 그 집이 작아서 못 자는 법은 없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놀러 오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곳에서 적응하느라 정신이 없었지만 타국에서 먹고 사느라 아버지 팔순 잔치상을 못 차려드린 게 내내 마음에 걸렸던 리씨 부부.
그러면 알래스카에서 팔순을 해드리신 거예요?
그 시아버님이 약간 그런 거는 그 사람도 없고 그런데 우리끼리 하는 건 약간 부담스럽다. 같이 앉아서 밥 먹고 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을 그렇게 했더니 안 돼서 그러면 아버님 그러니까 우리 그냥 다 같이 캠핑카 빌려서 전총 만들게 여행 가는 게 어떠시냐. 그러니까 시아버님 그거는 더 괜찮으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캠핑카를 빌려서 일주일에서 그 알래스카 저쪽 그 제일 밑에 허머라는 데까지 해가지고 캠핑카에서 먹고 자고 또 이렇게 캠핑카 또 하는 곳이
공기 좋고 물 좋고 산 좋은 곳에서 평생 잊을 수 없는 가족 여행을 선물해드렸습니다.
또 그 초청한 입장에서 또 너무 좋았어요. 이게 효도할 수 있는 기회가 또 한 번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또 너무 좋았어요.
자식으로서 건강하고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소중한 추억을 안고 가시는 부모님 손에 선물도 챙겨드렸습니다. 알래스카산 불로초. 알고 보니 알래스카산 각종 약초를 구하는 것이 어렵지 않고 인기를 끄는 상품이라는 것도 이곳에 와서 알게 된 새로운 꿀 정보였습니다.
거기 가니까 또 고사리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요. 고사리 불로초라는 그런 식물이 있더라고요. 근데
불로초 이게 북한에서는
오리나무 도부사리
오리나무 도부사리 저기 양강도 그 백두산 근처에만 나오는 거거든요.
예 약초. 예. 근데 그걸 먹으면 감기를 안 걸리고 몸이 되게 따뜻해진다 그러더라고요. 거기 사람들은 그거를 꿀에 재워서도 많이 먹고
하는 데만 먹어.
꿀에 재워서도 많이 먹고 술에 재워서도 많이 먹고
미국 사람들은 몰라.
몰라. 네. 불로초도 많이 나오고 차가버섯,
뭐
상황버섯,
뭐 많이 나온다.
그다음에 나물도 뭐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봄철부터 가을 언제까지는 되게 바쁘신 거예요.
북한에서도 한두 번 해봤던 일인데 미국에서라니. 거기다 그 유명한 알래스카 연어까지.
아 그러면 거기 있는 한인들이. 그걸로 또
예 부수입이 되는 거예요. 그걸 해서 이걸 말리거나 해서
그래서 냉장고가 한 집에 세 개 네 개가 있는 거예요. 그 봄에 나물 다 뜯어서 그 대체해서 원래 다 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 사람들이 이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연어도 식량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양념만 있으면 그 1년을 살 수 있다.
몇 마리씩 잡을 수 있다고 그랬나? 한 명당 거기
25마리
어느 만큼 제한이 있고 1년에 잡을 수 있는 그 낚시를 잡는 그 뭐 그것도 몇 마리까지 뭐 제한이 있는 것 같아요.
약초를 캐고 연어를 잡는 일들을 부업으로 삼는 한인들도 많다는 것을 알았지만 데이비드 리씨 부부는 계획한 일이 있었기에 그저 자연과 더불어 사는 즐거움으로 여겼습니다.
그럼 테네시하고 알래스카 앵커리지에서 그 삶이 굉장히 변화가 컸네요.
네.
네.
앵커리지는 재밌었어요.
여행도 막 시부모님 들어오셔가지고 또 매일매일 또 애들이랑 또 공원에 매일매일 가고 뭐 또 여행도 또 캠핑카 타고 갔다 오고 뭐 이러니까 진짜 금방 한 달 반이 진짜 시부모님들 봤을 때 시간이 금 가더라고요. 보니까
말이 통하지 않는 갑갑한 조지아주 시골 마을에서 집과 상점만을 오가며 주말도 바빴던 테네시주 내쉬빌로 그리고 너무나 색다른 알래스카로 리시 가족은 새로운 공기를 마시듯 새로운 사람들과 환경을 즐겼습니다. 이러는 동안 직업학교가 시작되는 8월이 다가왔고 데이비드 리시는 강도 높은 직업학교에서 또 다른 경험을 하게 됩니다. VOA 뉴스 쟁량입니다.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서 살고 있는 탈북민들의 삶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데이비드 리시 가족의 사연, 다음 주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북한 날씨를 알아본 다음에 지구촌 오늘 이야기 미국사를 보내드립니다. 오늘도 남북전쟁 이야기 계속됩니다.
역사 속 오늘 1793년 9월 3일 영국이 파리 조약으로 미국의 독립을 승인합니다. 이로써 미국 13개 주 식민지의 독립이 승인된 것입니다. 당시 영국은 미 신대륙 식민지에 대해 간섭을 많이 하기보다는 각 주의 자치권을 인정해주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1763년 프랑스와의 7년 전쟁으로 더 많은 식민지를 확보한 영국은 넓은 땅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비용이 필요했고 그래서 설탕법과 인지세법 등을 제정하며 식민지 정책을 강화하게 됩니다. 이러한 영국의 가혹한 통치에 대해 지식인들과 상인들이 반발했고 주민들은 영국 상품에 대한 불매운동과 불수입운동을 펼칩니다. 그러자 영국은 더욱 강경한 식민지 정책을 펼쳤고 이는 결국 영국과 미국 간의 전쟁으로 치닫게 됩니다. 1776년 미국 대륙회의는 독립선언서를 채택하고 영국과 2년에 걸쳐 전쟁을 벌이지만 전쟁이 계속되면 이로울 것이 없다는 판단으로 1782년부터 미국과 영국은 평화회담을 개최합니다. 그리고 1783년 9월 3일 마침내 영국과 미국 사이에 파리 강화조약이 체결됩니다. 이 조약으로 영국은 미국의 완전 독립을 승인하고 그 영토로 미시시피강 동쪽의 13개 주를 인정합니다. 301년 9월 3일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공화국 산 마리노가 건국됩니다. 산 마리노 공화국의 창시자 성자 마리노가 로마의 기독교인 대박해를 피해서 이탈리아 티타노 산에 교회를 짓고 로마의 통치를 받지 않는 기독교인들의 공동체를 세운 것입니다. 산 마리노는 1862년 당시 왕국이었던 이탈리아와 우호 협력 조약을 체결해 이탈리아 국토 내에서 독립된 공화국을 유지하기로 한 이래 현재까지 몇 차례에 걸친 수정은 있었으나 계속 조약을 갱신해 왔습니다. 이탈리아 영토 안에 있는 작은 산악국까지만 별도의 외교권을 가지고 있으며 작은 규모의 군대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군대는 전투용이 아니라 의례용이나 치안용으로 활용됩니다. 이렇게 정규 상비군을 가지지 않은 대신 필요시에는 교사와 학생을 제외한 16살부터 55살까지의 국민을 민병대로 동원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절대적인 영향력 아래 있으나 영국 등과 총영사를 교환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원수는 집정관 2명이 6개월마다 교대해 직책을 수행하고 있으며 내각은 총리가 이끌고 있습니다. 1992년 UN에 가입했고 그 밖에 유네스코, 국제노동기구, 만국우편연합 등과 같은 국제기구에도 가입해 있습니다.